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포로 수용소에는 대체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그리고 현실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에 기댔던 낙관론자들은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또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비관론자들은 풀려나긴 글렀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라며 삶을 포기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되는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톡데일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수용소에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처하면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에 대비합시다. 이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었고 마침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톡데일은 살아남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적인 친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마주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이기보다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절체절명,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처럼 다윗은 몹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임을 알게 합니다. 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 이제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일 거라 추정합니다. 압살롬을 비롯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성난 파도처럼 다윗을 급습했습니다. 이때의 긴박한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마치 다윗의 신세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들이닥칠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 왕이야 목숨을 빼앗기에 나는 무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나 아버지로서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까지 당한 역경 중에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기다려야 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사실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과정이 칠흑같이 어둡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에서 삶에 닥친 폭풍 속에서 다윗은 이내 평안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강심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며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속마음은 아마도 크게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숱한 어려움과 큰 위기들을 통해 다윗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줄기차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은 다름 아닌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 왕궁에 입성했지만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와 동굴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기다림은 분명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아니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인데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보디빌더들인데 이 보디빌더들의 멋진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고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믿음의 근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에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이야기 쉽게 소개합니다. 기다림은 배우는 것입니다. 저절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훈련을 통해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해야 할 유익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연단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본문 시편을 보면서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인지의 여부가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원치 않는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크기와 정도만 다를 뿐 저마다 삶의 풍파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제시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성경을 보면 이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애굽 땅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 이끌고 나와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자신을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종되었던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완악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곳에서 자신들을 죽게 하신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달리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망령된 행위를 한 것은 블레셋의 병력과 병거를 보고 겁에 질린 사울의 병사들이 사울에게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은 매우 다급하여졌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위기가 닥쳐오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자기 방식대로 그 위기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지도 기대하리지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고 사울은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진정성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해 말합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패션은 중세 영어에서는 열정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뜻이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나 열망하는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마릅니다. 더는 남은 것이 없도록 다 쏟으셨습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열정이 성자 하나님의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열심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합하여 성취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곳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달아 모든 진노를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영혼의 닻이라고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닻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에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으로 종종 비유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 역시 성도들의 삶을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항해로 비유하며 소망이 닻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망의 닻이 없으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풍파로 인해 이리저리 정처 없이 휩쓸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부분에서 배의 닻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배의 닻은 바다 밑으로 내려져 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지만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닻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소망의 닻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닿아 있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이루심을 소망함으로 굳건히 유지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고 주님과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을 헤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날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 일을 하려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최선임을 또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8절 이하에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되 어려운 때를 견디게 하는 비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유리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에 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몰트만은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잇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잇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빈부, 기천과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헛되고 속고 속이는 자들에게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셋째는 악한 자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경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압제와 강탈, 부정한 소득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을 포기하고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거나 불의한 재물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을 두셨다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이 떠오릅니다. 바다는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매일 규칙적으로 두 차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사람의 인생이 마치 밀물과 썰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밀물의 때를 만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썰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썰물의 때가 왔다고 크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멀지 않은 날 밀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밀물의 때는 언제 옵니까? 노력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써 밀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로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